예,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돌아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기도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크신 일을 행하심으로 승리를 얻으셨는데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은 큰 은혜를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변화받게 되어 참으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하나 승리해 나가는 법을 배우며 또한 함께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전할 말씀은 여호수아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말씀입니다.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기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몸이 불편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예, 여호수아기 5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옆에 왔을 때 눈을 들어 본즉 보라 한 남자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섰으므로 여호수아가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대적들의 편이냐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라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지금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느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나이까 하매 주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예, 앉아 주십시오. 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기장들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겨보면 하루하루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와 동일하게 여호수아기의 시작부터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에게 행하라 하시고 하셔서 명하신 것들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하나하나의 장면들이 일기장처럼 넘어가지는 그런 과정들 속에 놓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잠깐 그 앞에부터의 그 내용들을 살짝 잠깐 설명해 드리길 원하는데요. 1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자 모세의 종이었던 말 그대로 수제자 같은 거죠. 여호수아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스승에 따라서 스승 밑에서 배우면서 승리하는 것들을 배웠다면 이제는 그 스승이 이제 죽고 홀로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율법을 지켜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너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해 주실 것들을 약속으로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1장에 대한 내용들이고 2장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요단강을 넘어가서 이제 점령할 곳을 먼저 알고자 하여 여리고성에다가 첩자들을 보냅니다. 예, 첩자들을 보내서 그 성에 어떻게 하면 이제 공략을 할 것인가를 알아보려고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창녀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예, 창녀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결국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됩니다. 3장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주님께서 약속했던 그 땅에 발걸음을 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모세는 홍해를 건너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큰 이적들을 이집트 땅에 행하신 다음에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것들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게 되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때와는 다른 세대인 거죠. 새롭게 나온 그 어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홍해를 하나님께서 강이 아니라 바다를 가르셔가지고 마른 땅처럼 걷기로 했던 것들을 귀로 듣기만 했지만 경험적으로 걸어봤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손으로 정말 이제는 그 홍해를, 새로운 세대를, 홍해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에 있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많은 땅처럼 또한 이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귀로 들었던 믿음이 아니라 경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그들이 배우게 됩니다. 4장에 와서는요, 온 백성이 이제는 홍해를 건너니까 생각나는 게, 야, 이거 이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고 엄청난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구나, 또 약속대로 정말 이 땅에 가게 하셨구나, 그것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야, 비석 하나 세우자. 기념비를 딱 세웁니다. 나중에 자신들의 자손들이 귀로만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다가도 이 비석을 보고서 아버지 이거 뭐예요? 물어보게 된다면은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큰 일들을 행하셔서 강을 맨 땅과 같이 걷도록 강을 가르셨다, 그것들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또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있는 대적들의 마음이 정신없어졌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나안 사람들만 정신이 없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그 자손들도 굉장히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강이 막 말 그대로 강이 갈라지고요. 물론 만나를 먹긴 했어요. 근데 사실 믿음이라는 게 매우 이렇게 계속 반복된 것들을 안에서는 이렇게 잊혀지고 무감각하게 되는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큰 거 하나 터지면 놀라게 되는 거죠. 강을 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아마 굉장히 놀라고 분주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이야, 대단하다, 뭔가 해보자, 이런 마음들 안에서 정신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렇게 파티하고 싶어하는, 일단 야, 잔치 먼저 버리고 들어가자, 싸움하자, 이제 우리 거다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분주했던 마음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찬물을 끼얹듯이 다음에 명령하는 것이 있는데, 5장 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할례를 못했으니까 이제 예리한 칼을 준비해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광야 이전에 이제 나올 때 했던 백성들은 모세의 손으로 할례들을 다 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세대들이 나왔는데 그들은 할례를 받은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원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장 9절에 보시면 이집트의 수치를 떨궈내라, 굴러가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집트는 무엇입니까? 결국 죄의 속박.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결국 우리를 죄된 사람들은 죄인이라면, 구원받은 경험이 없다면은 결국 우리를 속박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곳을 상징하는 것이 이집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이지 않느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더 이상 종살이의 기억을 벗어버려라, 지워내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와들 상징으로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그 할례를 그들에게 행하게 하십니다. 할례라는 것은 그 남자의 표피를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연장하여 자손들에게 주길 원한다면 나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 그게 어떤 면에서의 그런 할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워워워워 자제해, 잠깐만 기다리고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보렴. 너희가 여리고성 탐지했던 거 내가 알아.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강을 건너는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이제 당장 저 큰 여리고성을 우리가 이겨보자 이렇게 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한 가지는 할례를 해라. 너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라. 모든 것이 나의 언약, 즉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렴. 하나님 가르쳐 준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5장 10절을 가게 되면은 이제는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밖에서의 광야의 생활에서의 유월절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유월절이 끝난 다음에요, 그 땅에서의 첫 번째 열매를 이제 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이제 발걸음을 뛰게 해주셨고요, 드디어 그곳에서 소출들을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에 따라 그 열매들을 내 입으로 먹게끔 정말 경험해주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의 마음 안에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들이 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걱정들을 주님께 고백함으로 간구했던 바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겠습니까? 예. 그와 같은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열매를 맛보게 해줬다는 것.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저 큰 도시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전쟁을 하러 이제는 여호수아가 다 짐들을 챙기고 완전 무장을 하고 이제 여리고성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장면에서 근데 보니까 여리고성에 다가왔을 때 누군가가 칼 하나를 쫙 빼들고 그들의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그 칼을 빼고 서 있던 그분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만군의 주, 즉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주님의 군대 대장의 주님의 군대의 대장께서 친히 나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구원의 대장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승리의 대장도 또한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생각했을 때, 이게 주님의 군대의 대장이라는 그 타이틀을 생각했을 때, 명칭을 생각했을 때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라는 것, 주님께서 그들 앞에 드러내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칼을 빼고 그들 앞에 섰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우리 앞에 칼을 빼고 딱 섰을 때 우리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강동가? 혹은 엄마가 요리하려고 주방에 서 계시나?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편이냐 혹은 대적의 편이냐, 여호수아가 그와 같이 물었다는 것이죠. 근데 참 비슷한 장면이 민수기 22장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점쟁인 발람이 발락이라던 부올의 아들 발락이라는 왕이 그에게 찾아가서, 발람에게 찾아가서 제발 나를 위해 좀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줘라, 내가 너를 존경하게 만들겠다, 너희 안에 막 금은보화를 쏟아주겠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발람이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신실한 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과는 어떤 면에서는 부약에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 말씀하셨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발람이 주님께 구했습니다. 주님, 제가 갈까요? 가가지고 이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저주만 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는 부자가 됩니다. 가서 하면 안 될까요?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지 말아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받는 걸 전혀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발람은 안 갔어야 되는데 발락이 다셔서 말했습니다. 아, 내가 너를 존경하게 하지 않겠느냐, 내가 많은 걸 줄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주님께 주님
나를 이렇게 좋은 걸로 준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님 가면 안 되나요?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뭔가 가르치시라고 했는지 그에게 그러면 가보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발람 어찌 보면은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가가지고 뭔가 한마디만 던져버리면 제가 부자가 되니까요. 그래서 발람이 이제는 노새를 타고 이제 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보려고 봐가지고 일단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귀를 타고 쫙 가고 있는데 그 나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이렇게 벽으로 몰더니 그가 쓰러지게끔 만들어가지고 넘어지게 됐습니다. 같이 노새가 아마 이렇게 그 위에 덮쳤던 것 같습니다. 벽에 부딪히면서 넘어지니까 아마 덮치니까 이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노새를 막 때렸습니다. 때리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노새 입을 여셔서 말을 하게끔 하셨는데 그 말이 뭐였냐면은 내가 주인을 한 번이라도 거역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누군가 앞에 서서 막고 있다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 발람의 눈을 여셔서 딱 봤더니 누군가가 있었죠. 주의 천사가 칼을 빼고 이 길을 지나면 당장 죽이려고 서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장면을 통해서 생각해보게 된다면 주님께서 칼을 빼고 길 앞에 섰다는 것은 무슨 것을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너 자칫하다가는 내 손 안에 내 칼에 죽는다. 주님께서 그것을 상징하여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주님을 생각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기쁜 것들을 내가 행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고 질책하시고 우리에게 호되게 매질 또한 하시며 육체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죽음을 또한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그와 같이 굉장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 또한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이 자주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해주신 게 한 가지 있었는데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얻는다 하여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죽은 것입니까? 우리의 혼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말 육체에 따라서만 살다가 주님께 수많은 말 그대로 주님 이름에 먹칠을 하다가 살게 된다면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살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엄격한 잣대로 질책을 또한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하여도 하나님은 자신이 했던 말로 인해 올무로 걸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선이시고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말을 한다 하여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나에게 이와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면 그게 말 그대로 신화 먹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도권을 어느 누구에도 뺏긴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탄 마귀가 아무리 강하고 큰 일들을 우리 앞에 행하여 우리가 쓰러지게 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 번도 주도권을 뺏긴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과 권능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우리 앞에 만약에 서 계신다면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주님께서 주여 주의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둘이 됩니다. 예, 근데 딸 아이가 이제 조금씩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이제 두 살이 넘어가니까 때를 쓰기 시작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럽니다. 근데 저 항상 딸에게 뭐 지금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집은 때를 써도 통하는 집이 아니다. 결코 때를 써도 통한 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쓰면 더 안 집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바라고 간구하면 부모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건 한 가지가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주겠습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애가 젓가락 하나 가지고 콘센트 앞에서 막 장난을 친다든지요. 막 싱크대 앞에서 칼들이 놓여있는데 막 손가락을 뻗는다든지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겠습니까? 근처라도 가게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을 때 주실 때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뛰어나신 지각들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려고 하지 우리가 항상 그러므로 인해 또한 간구할 때에는 주님께 주님의 지혜를 먼저 간구하면서 주님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려고 합니까? 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거룩이라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어떤 신학자가 이와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성품들 중에 한 단어로 하나님의 어떤 성품들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면 그 단어는 아마 거룩이란 단어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죄나 악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것들과 상관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아름다운 것들을 행한다 하여도 우리의 의는 누더기와 같다는 이유는 누더기와 같이 주님 앞에 드러내 보여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잣대로 자신의 거룩이라는 잣대로 모든 것들을 대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고 표현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의 잣대에는 너무나도 기준 이하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수고 노력 하지만 하나님의 잣대로 갖다 대 보게 된다면 너무나도 작고 적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장에서는 그것들을 잘 설명해 보이는데요.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자 우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 자신의 눈앞에 있던 그 우시아 왕이 죽자 진정 그 왕좌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분을 설명하기를 높이 들림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높다는 것은 어떠합니까? 주님이 모든 면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성품들은 지극히 높으십니다. 어떠한 천사도 어떠한 그룹도 그분의 지극히 높으신 면에 다가가려 하여도 주님과 함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품 안에 숨겨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아들 예수님 즉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그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으시기 때문에 그 거룩의 경지가 높으시구나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들려 계십니다. 누가 우리는 그럽니다. 누가 이렇게 공경하거나 들려줘야지 우리가 높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뭐 옛날에 학교에서 기마전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명이 팔로 이렇게 얼기설기 잡은 다음에 한 명을 얹습니다. 그 다음에 영차에서 들어 올려야지 그 사람이 들어 올림을 받습니다. 왕들 또한 들림을 받으려면 기마에 앉힌 다음에 가마에 앉힌 다음에 가마를 종들이 들어 올려야지 들림을 받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공경하고 존귀하게 높인다면 그 사실은 누군가가 나를 올렸기 때문에 내가 높아졌구나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셨습니다. 주님은 누군가에게 만들어진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언제나 존재하셨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 모든 시대의 모든 장소에서 주님은 완전하시며 완전한 빛으로 자신을 드러내어 보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 지극한 사랑과 용서와 희생과 이 모든 주님의 성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와 같은 것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 그 장면들 안에서 주님께서 지금 자신이 거룩하다는 것을 모세에게 드러내어 보이심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또한 여호수아에게 지금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발견하였습니다. 주님이 신발을 벗으라 하셨으니까요. 그 이유는 거룩하니 거룩이라는 말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 모세의 배경을 통해서 또 거룩에 대한 표현들을 또 발견할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잠깐 보시면 출애굽기 15장 11절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장면들을 지금 15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모세를 대변으로 해서 출애굽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는가 그것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11절에서요. 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이가 누구시나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시며 찬양 속에서 두려우시며 이적들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말씀합니다. 이집트의 신들을 또한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으로 다 그것들이 쓰레기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그 당시 최고의 왕권을 가지고 수많은 군사들과 기마병과 마차들과 활과 창과 방패들을 가지고 그 닥치던 모든 군대들 또한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물속에 숨을 시켜버리셨습니다. 얼마나 지극히 뛰어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드러내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것은 차부령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가,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가, 어떠한 신들도 어떠한 군대도 어떠한 사람의 지식과 지혜도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도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의 성품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거룩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걸어나가게끔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잠깐 보시면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들을 듣던 날부터 너희 이를 위해 기도하게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우리를 빛 가운데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기 원하노라.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으다. 이전에는 죄에 따라 말 그대로 찌질하게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채워지게 된다고 합니다. 열매 맺게 한다고 하십니다. 자라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수준에 우리를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점차점차 거룩의 경지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선 곳이 거룩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합니다. 아, 교회에 있을 때, 어떤데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아, 약간 거룩해진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와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어떤 때는 말씀이 있는 거를 너무 분주했어요. 그것이 설령 주님의 일이라 하여도요. 너무나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일에 빠져서 어떤 때는 주님과의 거룩한 교제에 나아가는 것들에서 소홀했을 때가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가끔 번쩍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곳에 안 계시나? 예, 주님이 내가 계신 곳에 안 계십니까? 예,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나요, 여러분? 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믿는 자, 우리 믿는 자가 발을 디딘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설령 분주하게 주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 하여도 마치 이것은 여호수아가 야 일단은 첩자 보내 우리 저곳에 들어갈 거야 한 다음에 강이 건너자 바로 이제 칼들을 가지고 창들을 가지고 점령하러 가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앞에 막으셔서 말씀하기를 먼저 기억하게 한 것이 거룩입니다. 너와 선 곳이 거룩하니 먼저 신발을 벗으렴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우리를 거룩의 장소로 거룩의 교제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어떠한 장소든 어떠한 시간이든 우리가 발 디딘 곳이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요, 사실 이 본문이 신학교에 있을 때 되게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은 이렇게 잊어버린 것도 많아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솔직히 농담만 기억납니다. 그 말씀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조디라는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했던 설교가 결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이 본문이었는데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처럼 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말씀이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강대상에 신발을 얹어놨을 때, 예. 근데 여러분, 웃길 수가 있는데,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과 여호수아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생각해보게 되면 출애굽 3장에 마스터가 읽어드리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3장 5절입니다. 근데 그 원어를 킹제임스 성경이 잘 번역되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복수 형태였습니다. 내 발들에서 신들을 벗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수입니다. 발들도 핏이라는 표현도 써있고 슈스라고 써있습니다. 모세야, 너가 어떻게 살아왔던 시간에 이제부터 너가 구원 얻기 원한다면, 나와 교제하고 동행하기 원한다면 너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신발 두 쪽 다 벗어야 돼. 너가 살아왔던 모든 자취들, 걸어왔던 자취들 이젠 다 잊어버리렴. 다 던져버리렴.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다. 너가 신었던 그 두 신발 다 벗어.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건요 단수입니다. 내 발에서 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한짝입니다. 단수입니다. 내 신을 벗으렴.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수아야, 알아. 내가 알아.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아. 너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알아. 내가 너를 부른 것도 내가 알아. 너를 통해서 큰 일들을 지금 하기 시작한 거 내가 알아. 근데 기억하렴, 나머지 신발 한쪽 그것도 벗어야 돼. 그것을 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여호수아는 모세와는 매우 다른 성장해온 그 과정이 다릅니다. 매우. 모세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살다가 40년 동안 방황했죠. 40세가 되었을 때 40년 동안 방황했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서 신발을 다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여호수아는 매우 다릅니다. 처음부터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요, 하나님을 사모했고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33장 1절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막을, 회중의 성막을 지으시는데, 그 진영 밖에다가 회중의 성막을 지으십니다. 예, 짓게끔 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게,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려고요. 왔다가 가기도 합니다. 모세 또한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나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나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들어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처음부터 들어가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말하기를, 아,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즉 그러니까 원래부터 성막 그 안에 계셨던 분,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처음부터 하신 분으로 드러내 보이기 때문에, 아마 성막이 지어질 때부터 여호수아가 그 안에 있어서 옮길 때까지 계속 그 안에 있었구나 라고 사람들은 말한다고 합니다. 참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가 어쨌든 시간에 분명한 건 한 가지는, 여호수아는 성막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로 나아갔을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계속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앞에 칼을 빼고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못 넘을 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스스로 무너뜨리지 못할 성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 우리 스스로 이기지 못할 문제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짚어주고 계십니다. 너 스스로 못한단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칼이나 창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단다. 하나님 자신이 필요한 것을 드러내주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의지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라도 있다면 그것 하나도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조차도 벗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뛰어납니까? 우리가 유대인을 생각했을 때 노벨상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한국에서 노벨상 뭐 과학이나 화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없죠. 예, 평화상을 한 명 받으셨죠. 예,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지만 근데 유대인들은 수도 없이 받게 됩니다. 거의 매년 받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야 할 것이 다윗의 경우 또한 동일합니다. 다윗이 그 아이가 돌팔매질로 사자를 죽일 수 있을까요? 돌팔매질로 곰을 죽일 수 있을까요? 아이가요. 아무리 우리가 만약에 그런 뭐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뭐 아이들의 경우에는 막 이렇게 줄 하나 들어와 가지고서 열심히 뭐 깡통 같은 걸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맞춘다 하여도 정말 위급한 때 여러분 사자가 달려오는데 앞에서 덮치려고 하는데 그 사자를 돌멩이 하나로 예, 맞출 수 있을까요? 곰이 덮치려고 하는데 곰이 좀 힘이 셉니까? 곰이 덮치려고 하는데 곰을 돌멩이 하나로 아이가 죽일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막 고대시대 뭐 전쟁 무기 이런 거 관련된 거였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전문가래요. 예, 전문가인데 깡통을 놔두고서요. 돌파매질을 하는데 잘 안 맞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더욱 위험한 존재가 나옵니다. 거인입니다. 거인이 칼을 차고 창을 들고 갑옷을 완전 무장하고서 돌멩이 하나에 뚫릴까요? 돌멩이 하나를 우리가 던진다 하여서 맞출 수 있을까요? 아마 거인이 우리를 단칼에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절대 한 번도 1대1로 싸운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항상 2대1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 안에 계신 분, 나의 옆에서 항상 존재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나는 항상 1대1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걱정과 슬픔에서 우울한 감정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항상 2대1입니다. 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 네. 2대1입니다. 우리는 항상 한 명이 든든하게 우리를 버티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엘리사가 자신의 종의 눈을 띄워줘서 그의 눈을 열어주었을 때 종이 처음에 말했습니다. 눈이 뜨기 전에는 우리 어떡해요. 시리아의 군대가 우리를 다 둘러싸버렸어요. 우리는 무기도 없고 이제 죽게 됐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왔어요. 근데 엘리사가 눈을 띄워주자 종이 발견했습니다. 그 시리아군 주위에 주님의 천군 천사가 버티고 있었다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누가 계신지 믿지 못하신다면 우리는 주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보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거 믿음이 좋아서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좀 특출나네. 부끄럽지 않나? 두렵지 않아요? 저 사람은 좀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자를 2대1로 죽였던 다윗은, 곰을 2대1로 죽였던 다윗은, 골리앗을 2대1로 죽였던 다윗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어요. 나는 항상 2대1로 싸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여호수아는 스스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대1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도 누군가 한 명 평소에 나와 함께 계셨던 그 2대1로서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한 분이 안 계시다면 결코 넘을 수 없는 성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칼을 빼고 서십니다. 나와 함께 있지 못하면 결국 너는 죽는다.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호수아가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과 이미 첩자를 보냈잖아요. 그 여리고성에 아마 지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 출구는 이쪽이야. 퇴로는 이쪽이야. 여기를 막아. 야, 이쪽 집, 우리 집파 중에 여기는 유단 이쪽을 막아. 야, 단지파는 이쪽을 공략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단 신발을 벗으려. 너가 어떻게 생각했든지 간에 그것조차 내려놓고 시작하렴.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그들 앞에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내려놓으신 그 칼은 결국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께 주님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처럼 고백할 때 주님을 알고 싶어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을 입술의 고백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윌리엄 더널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우리 그 영국의 청교도이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에서 그와 같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전쟁을 할 때요, 무장을 하고 전쟁을 가지 않습니까? 완전 무장을 합니다. 예. 완전 무장을 하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총을 두고 가거나, 방탄복을 두고 가거나, 군무를 던져버리고 가거나,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상대방은 완전 무장을 하고 싸우기 때문이죠. 근데 그가 말하기를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주님께 바라지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완전 무장한 적을 대항으로 무장하지 않은 채 싸운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바라고 원한 거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한 가지는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네. 우리는 완전 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발행과 기도를 생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니 이제 주님께 고백하자. 고백한 것이 주님께 응답된 주님께서 들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찌 보면 여호수아를 향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부분은 더 높으신 것 같아요. 너가 서 있는 곳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한 곳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주님은 더욱 뛰어난 것을 보여주기 원하시고 그분의 계획은 더 뛰어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생각했을 거예요. 아, 지도를 가지고 칼창을 가지고 저곳을 공략하면 될 거야. 근데 주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계획은 더욱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싸울 필요 없어. 돌기만 하고 소리만 와 하면 무너져.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계획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뛰어나고 놀라운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들 앞에서 주님의 계획들 앞에서 자신의 신발을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제 뭔가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몇몇 성도들과 함께 전도에 나왔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전도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죄를 싫어한다는 걸 말합니다.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신이 죄인인 걸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가 구원받겠습니까? 그게 말합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내 삶 속에 작게라도 들어있는 그런 모든 죄들에 대해서 나는 나 스스로 너가 이것들이 죽어야 만해. 이것이 죽어야 마땅한 죄였다는 것을 주님 앞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가라고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 선포를 하고 계시나요? 적용해서 아 말씀 들었네 아 좋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목하신 죄가 있다면 잘못이 있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 이것이 죽어야 마땅해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것을 죽여주세요. 이것은 내 삶에서 사라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삶에 나 스스로 연약함이라 말하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연약함이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였을 때는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내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발 이것을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 또한 말씀 선포를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서 선포해 보십시오. 제가 그 철로의 역정의 역자였던 존 번연이 썼던 어떤 한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거룩한 전쟁입니다. 근데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에 재밌는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어떤 내용이냐면 배경은 사람의 혼을 두고 마귀가 공략해서 사람의 혼을 결국 앗아갔습니다. 점령해버렸어요. 그곳에서 왕자를 차렸습니다. 근데 임마누엘 왕자 이렇게 약간 희화화시켜서 이제 비유시켜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그분이 어떤 것들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비유로서 보여주는데 결국 임마누엘 왕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달아서 그 도 사람의 마음을 다시 점령하러 공략하러 찾으려고 다가갑니다. 밖에서 공략을 합니다. 귀의 문을 통해서 공략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찾았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제 아버지께 나아갔을 때 사람들의 마음 안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이미 아신 그 임마누엘 왕자가 몇 가지를 지침을 내립니다. 너희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것들을 행하면 된다. 걱정하지 마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너희 마음 속에 첩자가 생기면 그 첩자를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적용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자유의지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자유의지인 것 같습니다. 자유의지시가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밖에서 다시 이제 마귀가 와서 공략을 합니다. 막 얻으려고요. 사람의 마음을 공략을 합니다. 막 대포를 쏘고 막 그럽니다. 그러자 그 안에 있던 그 첩자들을 찾아내려고 내부안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첩자들이 있으니까. 그러자 그 자유의지경이 첩자를 발견합니다. 부추김 씨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부추김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러다가 좀 있다가 까붕 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까붕 씨를 또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러다가 좀 있다가 마음 씨라는 사람이 첩자를 발견합니다. 불만 씨를 발견했어요. 불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또한 착취를 발견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찬찬히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십시오. 내 마음 속에 나의 연약함이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문제라고 된다면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보시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내가 까붕씨를 못 박습니다. 부추김씨를 못 박습니다. 혹은 나의 연약함이라 드러나는 나의 이런 부분들을 못 박습니다 라고 말하심으로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분명 우리 스스로는 넘지 못할 성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그것을 대변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넘으실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 스스로를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것들이 발견된다면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원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야, 내가 안다. 너가 헌신한 거 알아. 너가 날 사랑하는 거 알아. 너가 너의 삶 속에 걸어왔던 너의 생각대로 걸었던 너 스스로 걸었던 그 발걸음들 중에 너가 하나님께 벗었던 것들 알아. 근데 반대쪽 신발도 벗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마무리로 그 아까 말했던 윌리엄 건널의 그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군사란 생명까지도 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들도 군병과 같다. 군병의 특성 중 하나는 삶의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용감한 군인이 되겠다고 생각하였다면 당신의 의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봐라. 아마도 당신의 영적 의무는 엄격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사도들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의 행동 강령을 무엇인지 일일이 나열해 보도록 한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첫 번째 말했던 것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짧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죄를 내어버리라. 당신의 마음 깊숙이 깔려있는 죄들을 발로 질밟듯이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창세기 22장 이전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시험 당함을 생각해보라. 내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 무리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자세로 취했다. 아브라함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날에 적용시켜 본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이삭과 같이 내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끄집어 내어라. 또한 내가 탐하는 커다란 쾌락은 무엇이냐? 모두 내어놓고 내게 바치라. 가슴 깊은 곳까지 삭도를 대어 재물의 피가 내 앞에 흐르도록 하라.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전에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연약함이라 말하는 문제들과 죄들이 있다면 주님께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새롭게 느낌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느끼게 되었던 나의 문제들이 있다면, 한 번도 고백하지 않으셨다면 그 부분들을 또한 주님께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너의 그 사랑하는 이삭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발에 벗지 않은 신이 하나 있다면 주님께 그것마저 벗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잠깐 우리 찬송 피아노 쳐주시면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시겠습니다.